누가복음 4장 오늘 14절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치어 온 땅에 큰 흉흉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한 묶음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에 보기에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만,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22절서부터 그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써서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참 메시아로 증거되시고 인정되시고, 이제 오늘 보는 이 14절서부터 퍼블릭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그 예수님 사역을 요약하여 이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특별한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니, 환영하는 사람보다 환영치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대체 뭘 가르치셨냐? 오늘 16절서부터 그 한 예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43절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즉 이제 갈릴리 지방 특히 그 나사렛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하여 하리니 그 말은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할 내용이나 지금 나사렛에서 전한 내용이나 다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즉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즉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여기서도 갈릴리 지방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갈 때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 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이게 천국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틀려버리니까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뭘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근데 이 세상이 그걸 환영을 하느냐?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시면 이 환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실 지금 여기도 30절까지 읽으면 그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그 도시로 가십니다. 뭐 도시라고 말하지만 요즘 도시하고는 좀 다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주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또 순서가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보는 이 내용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 중 한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갈릴리 지방 사역을 얘기하자마자 제일 처음 사건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미 봤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룬 겁니다. 왜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이미 봤지만, 누가는 정확한 시간적 순서대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벌써부터 몇 번이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또 다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걸 좀 다뤘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잠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이루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완전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소유한 현실이 뭐냐는 내가 뭘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 보고 뭐 열심히 뭘 해서 여러분이 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리인데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신 일로 해서 내가 누구냐가 정해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건데 세상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왜 세상에서는 내가 뭘한 걸로 내가 누구가 되고 내가 뭘 하는 걸로 해서 나의 현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가 뭘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에 이 속한 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그저 이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래서 성경이 그냥 본보기가 된 겁니다. Example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내가 누가 됐구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천국 시민이 됐구나.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데 그냥 세상 수준에서 뭐 이솝 이야기 같이 거기서 무슨 착한 일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성경이 돼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시는 그 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안식일에는 회당을 갔구나. 봐라, 예수님도 이런데 우리도 교회 매주일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요 수도 없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교회, 구약식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녔지 않느냐, 매 안식일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을 반대할 수는 없죠. 당연히 본받아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본받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저 노력만 죽도록 하다가 그냥 못하고 죽는 게 기독교냐?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니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깨닫고 믿어야지, 먼저. 그냥 세상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세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과 저보다 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살 수는 있을지언정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수준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게 기독교면 그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냥 본보기 예수님 본받아라. 근데 돼야죠.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세상은 모릅니다. 이 이루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현실을 소유한 자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 현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보면서 처음부터 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근데 제가 뭐 이건 한 가지 예인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로 이 구절들을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그쪽으로 많이 가서 또 한 시간짜리 설교가 나올 수 있는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6절 하반부부터 읽으면 21절까지 오늘 보는 전체 내용을 다 읽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종합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21절에 이 글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고 이루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기독교의 내용은 구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이루신 거는 구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 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약만 주장해도 거짓 종교고 신약만 주장해도 거짓 종교죠.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구약 수준에서 즉 세상 수준에서 표현을 한 건데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천국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내용은 지금 그 구약의 하나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루심의 중심이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 중심으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 중심으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중심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이사야의 글은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짬뽕됐습니다. 근데 누가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성경과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에 읽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하고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번역된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누가만이 아니라 뭐 바울도 그렇고 그 성경 신약을 쓰신 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을 쓰실 때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배웠죠. 숨 내쉬듯이 지금 쓰여지는 그런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인용을 안 하고 번역된 헬라어를 인용을 해도 그 인용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번역이 틀렸다고 해도, 틀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비교했을 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리가 변했냐? 그 말이 아니죠.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인용된 것을 보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 말은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리가 변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틀린 이런 모습들을 안 가리키려고 합니다. 보여주질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제가 자라날 때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거 한국 번역에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번역에 잘못됐다는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왜? 교인들이 이 성경을 믿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따위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너무 한심한 소리니까. 제가 말 잘못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면 전 목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중간에 목사가 뭐 말을 좀 잘못해서 구원이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제 잘못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런 거라면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 목사하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도대체? 으뜩하려고 자기가 잘못 얘기하면. 참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자기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정말. 칼빈주의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올바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걸 전파한다는 걸 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은 이 세상의 심판이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구절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그리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루어졌죠. 그 기름이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성령님의 세례가 지금 예수님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보내집니다. 뭐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이제 보내심을 받습니다. 즉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인데, 즉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 이사야 말씀이 이제 내가 여기 오므로 이제 이루어진 거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지금 자유케 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수준에서 표로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수준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가 나오지만 이거를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 수준이 더 진리와 가까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표로서 그 영적 수준의 표로서 진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즉 예를 들어 장님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 장님을 고치시는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장님을 고치신다기보다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을 영원히 고치시는 그 내용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즉 장님이 다시 보게 그렇게 고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영적 장님들이 영원히 영적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 수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표로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냐? 가난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된 죄인들,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표로서 정말 눌리고 세상에서도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또 풀어도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글이 궁극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세상식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세상식으로만 하시려고 왔다. 이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즉 육체적인 봉사만 고쳐주려고 왔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고치시죠.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해방신학, 뭐 사회신학 이런 것들, 그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잡혀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이것만 말하는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육체적인 장님에서 눈을 떴다고 해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결국은? 눈이 떠서 또 지옥 갈 거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유행이 돼서 뭐 해방신학이든지 사회신학이든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또 세상에서 또 좋게 받아들이죠. 잘못된 거는 뭐 항상 좋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또 너무 영적으로만, 왜? 결국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잘못됐죠, 또. 고칠 건 고쳐야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확실히 잡아야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장님의 눈을 뜨게 하여 이 세상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장님이 바로 죄인임을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경 같아서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지니, 이런 말씀이 정말 육체적인 장님이 아니라 영적 장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도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천국이 세상으로, 세상 것으로 표현이 됐죠. 마찬가지로 영적 현실이 세상 현실, 육체적 현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의 그 배경,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 글을 읽으시면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인데, 그 61자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근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인데,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구약에 나오는 희년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고 내가 이 빚진 것이 다 면제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희년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바벨론의 그 포로된 자들이 해방이 되는 그거를 구약에서 그 희년 중심으로 표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희년이라 주블리. 여기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이사야서 49장 8절에는 은혜의 때라. 구원의 날이라. 그러나 이때는 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희년은 어떤 거였습니까? 레위기 28장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즉 아시겠죠? 일곱 안식년을 일곱 번 그럼 49년.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 50년을 기록하게 하여 희년입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자유를 공포합니다. 50년째 되는 때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는데 서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 줍니다. 살다 보면 50년 동안 살다 보면 나한테 돈을 꿀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구한테 꿀 수도 있는데 그 희년이 되면 서로 서로 다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나 가옥이나 가족 왜 살다 보면 내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이랬으면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 돌려주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게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이 아닌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죄라는 단어가 sin이 아니라 빚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면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희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빚을 즉 백성들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참 희년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희년 그렇게 50년 동안 50년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던 것이 영원한 희년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구약의 희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희년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오셔서 하시고 이루시는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희년이 이제 이루어졌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빚이 다 면제된 겁니다. 즉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 희년의 현실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게 바로 구약에서 희년을 가리켜 사용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가 다 이제 면제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영원한 희년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희년을 살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서로 서로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희년이 되면 서로 빚을 면제해 주듯이, 근데 그 빚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참 희년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럼 영원한 희년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서로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 줘야 되니까. 그게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왜? 희년이니까. 희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마음 먹고 그래 어떻게 좋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내가 저 사람 죄 용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셨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마음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정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뭘 이루셨느냐를 깨달으면 용서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지금 희년에 살고 있으니까. 이 희년은 끝이 없는 영원한 희년입니다. 말을 맺죠.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이 이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은,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 그렇게 하시고 이루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영원한 죄사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희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이 포인트에서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는데, 이 영원한 희년은 그저 유태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희년을 지내며 그 현실을 소유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새해마다 여러분 마음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들, 영원한, 어떠한 영원한 현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어떠한 영원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오, 저렇게 된 거네. 오, 저렇게 이루셨네. 오,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게, 그 믿음으로 살게. 여러분이 뭐 제대로 하고 못하고 뭐 마음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고 모르면 여러분 손해고, 믿고 그 현실, 믿는 현실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건 간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피가 막 속게 싫어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어우, 이 사람들 화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을 잘못해서 남을 화나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 잘못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화를 내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안 나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화 안 내게만 얘기하면 잘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이 화나는 소리예요.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제가 생각해도 화날 것 같은데. 예수님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러나 여러분 기뻐해서요.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영원한 희년. 이 말은요. 엄청난 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현실이 나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독교입니다. 뭐, 여러분, 뭐, 오늘 배웠어. 그래, 이제 일주일 나가서 내가 내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볼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돼 영원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실을 믿는 저희들, 그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